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으면 다음 절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서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안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퍼듀 제작교회는 3년 전에 이 땅에 새로 개척된 아주 새로운 교회입니다. 처음 개척됐을 때는 교단에 속하지 않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성결교나 침례교회나 이렇게 특별한 특정한 교단에 속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모이는 인원이 좀 늘어나면서 건물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교회, 연합감리교회 건물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이 제1연합감리교회라는 이곳과 연관을 맺으면서 우리가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교단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초대 목사님인 정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시면서 또 두 번째 목사님을 찾는 중에 정말 이건 하나님의 연결하심인데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인 저가 우리 퍼듀 제작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 퍼듀 제작교회가 연합감리교회에 속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합감리교회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그 정보를 알려드려야 될 조금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연합감리교 슬로건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합감리교회 로고가 저 십자가에 두 개의 플레임이 이렇게 옆에 달려 있는데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크게 벽에 이렇게 로고가 있잖아요. 저거는 십자가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연합감리교회라는 이 연합이라는 게 메소디스트 교회하고 브레든 처치라는 교회가 연합이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1960년대 초에. 그래서 이 두 교단이 연합되었다라는 의미로 이 성령의 플레임을 상징하는 불꽃이 두 개가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에 검은 십자가에 빨간 플레임 두 개가 있는 것은 연합감리교회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연합감리교회가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세 가지의 슬로건이 있는데요. Open heart, open mind, open doors. 쉽죠? 열린 마음, 열린 생각, 열린 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자. 열린 생각으로 각자 굳어있는 사람들을 서로 아우르는 그런 교회가 되자 열린 문으로 인종과 성별, 사상과 나이와 문화의 차이를 허물고 열린 교회가 되어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자. 이런 선교적 마인드가 바로 이 슬로건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감리교회의 슬로건은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이 주장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분의 말이 아주 재밌게 지었고 아주 이 워드플레이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정신을 담았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항상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In essentials, unity, non-essentials, liberty, all things, charity. 이게 참 귀에 쏙쏙 와닿잖아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럴 거예요.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로움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게 기준이 되고 우리 감리교의 스피릿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비본질적인 것, 예배 순서가 뭐가 앞에 있어야 되냐, 뭐가 뒤에 있어야 되냐, 성가대가 꼭 올라와야 되냐, 아니면 옆에 있어야 되냐, 저 이거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싸워서 갈라지는 교회 여럿 봤습니다.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결정의 기준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열린 마음, 이런 열린 자세, 이런 열린 스피릿이 있었기에 지금 미국에 연합감리교회가 참 많은데 이 연합감리교회 전체 한인 목사님들이 900명 정도가 목회자로 이 연합감리교회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400명이 미국인 회중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오픈 하트, 오픈 마인드, 오픈 도어라는 이런 정신이 없는 교단이었다면 어떻게 저 소수민족 이런 한국 목사님들이 뭐 저보다는 다들 영어를 잘해서 문제는 없지만 그 처음은 미국 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막 열심히 한다고 해도 발음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다고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픈 도어, 오픈 마인드, 오픈 하트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목회자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지금도 유지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이 연합감리교회 리더십 안에 한인 감독님이 세 분이 계시고 한인 감리사님들은 뭐 20여 명이 넘게 목회를 이 기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제가 꼭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시대 정말 이 다양성이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되어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청년 선교를 위해서 참 적합한 교단이구나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도 했지만 목회 프로세스는 미국에서밖에 하질 않았거든요. 한국에서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과정에 올라가는 동안에 이게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아주 처음 시작하는 목회 캔디데이트이 되면서부터도 이 열린 마음 때문에 한 번도 차별을 받는다거나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저는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 정신을 목회하면서도 어떤 교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런 스피릿을 갖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오픈도어를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오픈도어,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연 이 문에 우리가 이 열린 시간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해서 어쩔 수 없이 처음 조직하고 그리고 회의를 좀 여러 번 했던 게 선교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재정의 3분의 1은 선교로 드리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참 이 자랑스럽고 힘들지만 자랑스러운 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믿거든요. 벅차지만 힘들지만 그 작은 교회는 작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법 이거 괜찮은 교회네, 괜찮은 친구들이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제작교회에 보내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재정을 정리하면서 3분의 1의 예산을 선교로 보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작년에 모아놓은 재정이 3분의 1을 기쁜 마음으로 구분하여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힘들게도 2년 그동안 계약을 맺은 선교 후원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동안 후원했던 그 선교사님들을 그냥 그대로 다 보내드리는 것으로 끝날까? 아니면 또 이제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야 되나? 이게 고민되는 상황 중에 그 사이에 제가 부임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선교위원을 구성을 부탁드렸고 정말 두 달 동안 한 달 동안 구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한 달 동안은 모여서 이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라고 하는 이 선교 재정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것을 위해서 선교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후원했던 선교사님들을 다 좀 체크업 해보고 그분들이 어떤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걸렸고요. 지난주에 모여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 우리가 금년에는 그동안 후원하고 섬겼던 선교사님들을 계속 후원하자. 대신 그 선교사님들이 좀 더 우리들하고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수시로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요구하자. 또 하나는 그분들이 그냥 우리가 보내주고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보내드린 것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투명하게 우리가 좀 알게 하자. 그러면서 그분들이 속해 있는 선교단체나 그리고 후원단체와 연관되어서 그곳에 우리가 후원금을 보내자. 왜? 그분들을 더 편하게 해드리고 그분들의 사역을 우리가 더 좀 잘 알고 그분들이 앞으로 경제적인 다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 겪지 않기 위해서는 그 투명함과 그리고 소통의 빈번함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막 그 결과를 이메일로 선교사님들한테 보냈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어느 선교사님은 걱정을 했대요. 이제 끝났나 보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안타깝게도 밖으로 크게 드러나는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지구상에 만 명도 채 안 되는 어떤 부족을 위해서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책을 번역하는 선교사님이셨는데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그 나라 문화를 알아야 성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나라의 언어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후원했었던 몇몇 그 후원단체들이 후원을 끊었대요. 이유는 딱 하나.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보고도 잘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후원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우리에게 소식을 좀 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이 속해 있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어느 정말 자기의 그 힘든 이야기를 소소하게 나눌 때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랑은 그 소식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참 감사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결정한 그 결정을 놓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이제 입에 뱄어요. 이디오피아 선교사님, 우간다 선교사님, 탄자니아 선교사님, 모잠비크 선교사님, 멕시코와 쿠바를 같이 섬기는 선교사님,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니까 아, 이 작은 교회가 미국에서 웨스트 라피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별로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퍼듀 대학 해야 조금 알아듣고 또 동부 쪽 가면 그 교만한 분들이 퍼듀가 뭐냐고 딱 묻기도 하고요. 이런 작은 지역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또 작은 교회에서 세상을 품을 수 있다라는 일, 그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도 뿌듯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시리즈의 여섯 번째 말씀으로 선교의 열정으로 충만했던 빌라델피아에 대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빌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델피아, 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돼요. 형제 사랑.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도시가 형제 사랑 도시예요. 근데 범죄율이 가장 높죠? 주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은 분명한 것은 기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 열린 문 그 사이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필라델피아 지역을 지도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섯 번째 교회에 도달했는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라디아, 사데까지 어떻게 보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 사데, 지난주에 사데, 사르트라는 이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면서 25마일 정도 갈 곳이 빌라델피아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지명 이름으로는 알라 쉐이크, 쉐이르, 알쉐이르라고도 불립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열쇠는 한마디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광경의 대표자, 그리스도이시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교회 문을 열기도 하고 교회 문을 닫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제자교회에 와 있는데 이 제자교회를 시작한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열어주셔서 이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교회도 주님이 닫으면 닫아야만 될 수밖에 없는 교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든 교회가 정체됐든 교회가 쇠퇴했든 그 안에 주님의 전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죠.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전반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기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야 이제 너 한번 해봐.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랑도 하고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해야지 하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그 시간은 줬다 뺏는 시간이 아니에요. 한 인생을 향해서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사람이 감히 누구도 주님, 나는 주님이 시간 요만큼밖에 안 주셔서 저 회개하지 못했어요. 억울해요.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주신 그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여셨고 그 주님이 닫는다라는 말은 뭘까요? 구원을 시작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시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 죄값으로 죽어마땅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속량자 그리고 클레임을 걸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역사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심판이 기준이 예수님이니까요. 구원과 멸망의 심판은 이제 우리 개개인의 죄나 개개인의 성향이나 개개인의 태어난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느냐, 은혜가 있느냐, 그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구원 예수의 은혜가 없어. 나에게는 예수랑 상관되어지는 게 별로 없어 하면 그냥 그거는 예수가 없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저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이 심판, 영원한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칭찬은 8절 후반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고요. 그리고 작은 수의 교인이었다라고도 말합니다. 동네 자체가 조금 저 내륙 지역으로 들어 있었고 그리고 상업이나 이런 면에서 아주 유명한 그 면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필라델포스라는 그 어떤 그 로마에 속해 있는 총독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별로 주목할 게 없는 동네였죠. 그러니 얼마나 동네도 초라했고 초라한 동네에 세워진 교회도 작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필라델피아 이 작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너는 작은데 너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지만 너 스스로도 뭐 자랑할 게 별로 큰 게 없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알아. 너 정말 잘했어. 내 말을 너는 지켰지 않냐. 그리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잖아. 주님의 명령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아주 단순화시키셔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명령이 딱 두 개예요. 큰 걸로. 뭘까요? 첫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 삼고 증인이 되는 과정 중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더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거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게 명령할 그 더 부탁할 게 없다. 이 두 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죠.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증인되는 것. 형제를,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께 부탁받은 명령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빌라델피아는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지만, 저 시골 구석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대형교회에 비해서 우리 퍼드 제자교회가 정말 작을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모이고 이걸 보지 않고 주님이 부탁하신 그 명령, 증인되는 삶을 사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명령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빌라델피아가 더 주목받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 더 와닿는 마음은 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런 칭찬을 받았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이 아주 완벽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이 흐름을 쭉 보면요. 처음에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한 격려의 약속이 있어요. 빌라델피아라는 이 지역, 이 지역에 다른 동네에 비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좀 많았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모임이 컸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지역에 영향력을 좀 많이 행사했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파생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독교를 얼마나 미워했든지 가만 내비두지 않았던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모함하고요.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고요. 쫓아다니면서 고소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어떤 비난을 그렇게 많이 했냐면 거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가 어디서 죽었냐, 어떻게 죽었나를 강조를 해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누구의 권한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그 당시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로마의 반란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변명하느라고 사도 요한은 그리고 초대교회는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그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빌라도가 죄가 없는데 나는 죄를 도무지 찾지 못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보호하는 그리고 확인해주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로마의 권력이 몰라서 죽였지 로마의 반대 세력은 아니다라고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은 굉장히 그것을 디펜스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막 공격하는데 그런 논리로 공격했죠. 저것들은 로마 황제에게도 절하지 않는 걸 보니까 반란 세력이 맞다고. 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또 모함했던 게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할 때 나눴던 포도주 때문에. 그들이 하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비밀의식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만 모여가지고 행했던 성찬식이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은 나의 피니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을 안 믿는 친구들이 들으면 저것들은 살인 집단인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죽여서 피를 마시는 집단이라고 소문을 냈어요. 여러분 이런 비난과 이런 박해와 이런 모함을 듣고 기독교인들이 그때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쫓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니까 낙심도 되고 어려움도 겪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위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유대인 중에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 다니는 인간들 중에서 너희들로 돌아오는 회심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무릎 꿇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할 거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로되는 일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죽이려고 들었던 그 집단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그 피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유대인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졌을 때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위로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마지막 날 시험 당할 모든 때에 너희들은 그 시험 안 당하게 할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험과 환난에서 너희들을 피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 날 당할 시험을 왜 안 당할까 이 사람들은? 떠올랐어요. 수준이 다르니까. 제 인생에서 국민학교 2학년 때가 최고 힘든 때였어요. 구구단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섯째 중에 막내거든요. 저 위에 이 다섯 분들은 거의 천재 수준으로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안에 2단과 같이 제가 2살, 2학년이 되도록 구구단을 못 외우니 집안에 문제가 됐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하다 안 되니까 그 겨울날이었어요. 너는 반스만 입고 밖에 나가 있어 그런다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그게 지금도 떠올라요. 그날 이후로 외웠어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그전까지는 산수를 푸는데 구구단을 못 외우니까 다 막혀요. 다 외우고 나니까 뭐예요? 그게 막히는 게 아니죠. 디딤돌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더 순결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시험할 필요가 없다면 왜 주시겠어요? 마지막 환난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요, 시험에 빠질 것이고요, 교회를 떠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멋대로 믿고 사니까요. 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마지막 오셔서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살래라는 그 말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 주님이 보시기에도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은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갔으니까요. 그들의 삶 하루하루는 시간이 많지도 않았고 물질로 풍부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뭐 명예도 많은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그 일에 인생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는 거죠. 이겁니다. 마지막 약속은 주님이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거다.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된다라는 뜻이죠. 이들이 바로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자들처럼 보였지만 이들이 바로 세상은 주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둥들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터키에 그 가보면요. 지금 아까 그 말씀드렸었던 그 필라델피아라고 말하는 곳이 지금 알 쉐히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보면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주후 6세기경에요. 사도 요한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시면 건물은 다 없어졌는데 기둥만 남아있대요. 워낙 크게 기둥을 세워놨으니까. 이걸 상징한 거예요. 빌라델피아 지역에 살았던 교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눈에 그리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라고 건물은 주변 건물은 어떻게 졌는지 모르지만 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기둥만큼은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전쟁과 파괴와 이 속에서도 기둥만큼 저렇게 많이 남아 크게 남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해요. 권면을 했어요. 더 뭐냐면 너가 받은 그 면류관 그리고 그 받을 면류관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라. 끝까지 붙잡아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천국에 가면 진짜 이게 금으로 됐을까? 뭘로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그냥 하나의 상징이더라고요. 원어로 보면 월계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당시에 이게 뭘로 표현했냐면 올림픽에서 승리자가 영광스럽게 이렇게 씌워주는 월계관이거든요.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쓰게 될 면류관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자라는 그 표시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면류관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그 쓸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 면류관이 너무 구체적인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서 생명을 얻은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뭐 붙어가지고 저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은 누구냐면 천국에 영원토록 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나의 자랑이 될 구원받은 내가 전도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류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했고 누군가가 주일마다 집 앞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고요. 누군가가 전화하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 누군가는 분명히 우리가 천국 가서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사람일 거라고요. 주님, 저 친구가 나를 전도했어요. 그럴 건데 우리는 그러고만 말 거냐는 거예요.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너희들이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그 면류관을 꼭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요. 사랑을 베푸시고요. 초청하시고요. 위에서 섬겨주셔야 될 때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는 10년, 이 땅에서는 몇 년 되는 일이겠지만 그 면류관이 영원한 여러분의 저의 면류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시대 우리 교회들에게 이런 일, 이런 정신, 이렇게 전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작지만 작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오늘 주신 이것을 열린 문이라고 생각하고 열린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주의 증인 되는 일은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일입니다. 뭡니까?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 이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는 그 사랑의 중심 되시고 그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작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각 지역의 로마 총독들이 황제에게 보낸 이 보고서를 보면 아주 공통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것들은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잘 따져보면 그렇게 법을 어기는 존재들은 아닌데 그렇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모함하고 없애려고 드는데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을 응답한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된 거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한다라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제가. 캠퍼스에서 어느 형제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한테 요즘 힘들지? 이 한마디만 해줬는데 쭉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임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열린 기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 이 퍼듀라는 공동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막 피 튀기고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저는 퍼뜩 떠올랐어요. 그런 거구나. 조그마한 관심만 있어도 되는 일이구나.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한마디가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은 그 사람에게 빛을 주는, 위로를 주는 사랑의 언어가 되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은 이렇게 커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아야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 그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이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내가 만나게 한, 나를 만나게 한 그 형제와 그 자매가 내가 바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잘했다. 맞아. 너는 좀 정말 상황은 쉽지 않았는데 어려웠는데 너 내 말 참 잘 들었다. 칭찬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이라고 내 자랑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라고 말씀하시고 자랑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들,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가사를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께 참 칭찬받겠다라는 또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내가 늘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사람과 그 곳을 향해서 나도 그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어두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시는데 내가 그곳을 향해서 가고 그곳에 있는 어둠의 사람들을 햇빛보다 밝은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이런 삶 살길 원합니다 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기회들, 열린 문, 이 기회에 주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일들 마음껏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일 하다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빛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사랑하는데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우리 결심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이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소망, 이 땅에서의 아버지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있지요. 너희가 작지만, 너희가 아버지 능력은 적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의 명령을 지켰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더 수고하게 하시고 더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더 능력으로 주님의 아버지 그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님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안에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험도 이제 이겨내고 감당하지 않는 넉넉히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나라에 기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은 작을지라도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일지라도 주님 증인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게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땅에서도 누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주님 찬양하는 그 영혼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이곳에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바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랑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안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안아 당신의 산대길을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이 이제 주님의 그 명령, 증인되라는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그것 붙잡고 이 땅에서 남은 모든 시간들, 기회를 활용하기를 원하고 나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